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9년 만에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죠. 또 미 재무부가 북한의 선박 20여 척과 중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자, 오늘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북한 방문 소식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숭타오 대외연락부장 3박 4일 동안 이제 평양 방문을 마치고 주초에 베이징에 돌아왔습니다. 가장 관심사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성사 여부였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못 만났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거를 중국이나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두 나라 관영 매체들이 숭 특사의 평양 방문 일정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면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관측통들은 숭 부장이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이라면 북중 관계에서의 말하자면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중국 국가 주석의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것, 이것은 북중 관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굉장히 큰 사건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 주석의 특사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어떤 의중,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북한을 방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 위원장이 그렇다면 왜 중국 특사를 만나지 않은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파견한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지만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북중 관계에서 이것은 가장 그 이상한 그 외교적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북중 양국이 그 만남 면담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만나지 못했나 이것에 대해서는 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은.
예.
전문가들은 대개 그 중국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이유로 그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중국에 대한 불만인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빠짐없이 그 찬성을 한 것은 물론이고요.
예.
특히 그 최근에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죠. 석탄, 철강석, 섬유 수출 이런 걸 차단하고요. 또 금융. 또 노동자 송출 그리고 최근에는 그 석유 공급도 제한하기 시작해서 북한의 그 평양 기름값이 그 세 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동맹국이면서도 국제사회 그 대북 제재에 앞장서서 북한의 그 숨통을 조이는 그런 중국의 그 행태 자체에 대한 어떤 한 불만 이것을 그 면담 거부로 표출했을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비핵화 회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숭타오 특사는 그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에 그 평양에 파견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중국의 그 공산당 대회 내용을 설명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거 외에도 모종의 어떤 비핵화 방안, 한반도 위기 상황을 타개할 모종의 방안을 만들어서 아마 평양에 보냈을 가능성이 큰데요.
예.
하나 더 덧붙인다면 그 중국의 그 쌍중단이죠.
네.
예를 들어서 미한 군사훈련 중단을 미국과 한국이 하고 북한은 그 핵과 미사일 발사 이런 도발을 중단을 해서 비핵화로 가서 한반도 문제를 풀자 이런 것이 이제 중국의 기본 그 보관인데 이것을 아마 이제 설명했을 하려고 북한에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제 쌍중단이래 것이 결국 이제 비핵화 회담으로 가는 건데요. 북한은 아시다시피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면담 자체가 어떤 이런 회담 비핵화에 응하는 것으로 보고서 이것에 대해서 그 면담을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비핵화에 절대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예.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특사를 만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그동안 고수했던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뭐 천명을 한 것이다 이런 분석 또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 19차 당대회 그 즈음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고 또 시진핑 주석도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동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화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국 관계가 이제 회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뭐랄까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외교적으로 봐도 상당한 결례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최원기 기자가 설명한 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 그리고 또 비핵화에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이번 일을 통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나 갈등의 골이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북한의 관영 매체를 보면요, 최근에 개인 필명으로 나와 있던 것이긴 하지만 이 중국을 겨냥해서 명백하게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불만스러워하는 표현을 넘어서서 말하자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낸 겁니다.
네.
뭐냐 하면 과거에 중국도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50년대 말에 소련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북중 관계에서는 사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우위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때 김일성 정권이었죠.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예.
자, 이 제재에 동참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의 핵 보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맹렬하게 불용 원칙을 언급하고 이럴 게 아니다라고
예.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네.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 또 다른 그 논평에서는 어떤 나라로부터도 간섭을 받거나 또는 말을 지시를 받거나 하는 게 북한이 아니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역할로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핵 문제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중국이 간섭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다는 것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 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분석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이렇게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반감 또 외교적인 관례를 넘어서는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럼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네, 뭐 중국 입장이 상당히 그 곤란한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미국은 중국을 그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좀 더 강하게 제재를 해서 북한을 비핵화에 대해 나오게 해라 뭐 이런 것인데요.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그 북한을 너무 일방적으로 강하게 그 몰 수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만 최고 지도자 차원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의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일종의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그 외교적 모욕을 당한 거죠. 왜냐하면은 중국의 특사는 그야말로 중국의 그 국가주석이 평양에 파견한 자신의 일종의 대리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최소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 모욕을 당한 건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 북중 간에 꼭 뭐 좋은 경우에만 특사가 간 건 아닙니다.
예.
과거에 보면은 나쁠 때도 이제 특사 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1991년에 그 남북한 그 유엔 동시가입 북한으로서는 이게 반대했던 건데요. 당시 중국이 이를 지지하면서 그 특사도 파견했었고 또 92년 그 이듬해죠. 92년에는 그 중국이 남한 그러니까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내용을 통보하기 위해서 평양에 특사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예.
둘 다 다 김일성 주석 시절입니다. 당시에 뭐 김일성 주석이 대단히 화를 낸 건 사실이지만 특사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안 만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만나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단 면담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 표시 이런 걸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그 최초로 그 중국 특사를 만나지는 않은 건데요.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그 정책적인 차원의 그 중국에 대한 불만 또 하나는 비핵화에 대한 거부 이런 것도 있지만 역시 최고 지도자의 그 역량이 또 문제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즉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그 능수능란한 이런 역량이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래도 좀 거기에는 못 미쳐서 자신의 입장을 좀 합리적으로 조곤조곤 설명하는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해서 면담 거부를 택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특사가 간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평양에 취항하던 그 중국 그 항공사의 그 취항을 이제 중단을 시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단둥과 그 신의주로 있는 압록강 대교죠. 압록강 대교를 한 열흘간 폐쇄하겠다. 물론 명분은 그 수리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게 이것을 그 감정의 어떤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지금 원유를 중단한다든가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든가 그러기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지금 미국의 압박뿐만 아니라 평양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기 때문에요.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북한이 두 달 넘게 도발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에 있었을 때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파괴 이런 과격한 수사도 자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특사를 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어떤 국면 전환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사실 있었던 것도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런 분위기들이 좀 바뀐 걸까요?
물론 국면 전환에 기대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가 평양을 방문한 것은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북중 간에 1차적으로는 그동안에 소원했던 관계를 좀 개선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죠.
네.
그리고 전례대로 말하자면 공산당 대회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공식적인 임무였고요. 물론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한 이슈였을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사실 어쩌면은 숭타오 특사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이 70일 가까이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해서는 예측 불허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맞고 거기에 따르면은 어느 시점에라도 북한이 준비가 된다거나 필요하면 미사일 도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의 현재의 중단 상태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상태, 소강 상태가 끝났다든지 국면 전환도 힘들어진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지만
예.
그렇다고 이것이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측면으로 그렇다면 한 번 더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를 면담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뭐 이런저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앞서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전혀 다른 어떤 좀 접근으로 뭐 중국은 이번에 특사를 보낼 때 특사 파견 그 이유가 당대회를 설명하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지 그런 차원이라고 저희들이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굳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아도 된 것 아니냐 혹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인 것 아니냐 뭐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뭐 건강 이상설도 나왔었고요. 그렇다면 그런 다른 측면들은 저희들이 좀 얘기할 수 없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에서 그 특사 파견을 발표하면서 중국 공산당 대회 결과를 설명한다 이게 있었고요.
예.
또 다른 그 양국 관계 현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대회를 설명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현안 얘기인데 그 현안에 역시 그 이번에 그 제일 큰 현안이라는 게 역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도발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 문제도 논의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상당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직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난 다음에 특사 파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것을 단순히 그 공산당 대회 결과만 설명하기 한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꼭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되느냐 뭐 이런 그 얘기가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중 간 외교 관계사에서 이렇게 중국 특사가 공식적으로 방문했는데 만난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아하고요.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의 그 조선중앙통신을 보면은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평안남도에 있는 승리 자동차 연합기업소를 방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예.
이를 뭐 좀 추정을 해본다면 아마 북한 측에서 숭타오 특사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그 지방 출장 중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아마 이런 핑계를 대지 않았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국 특사가 북한을 방문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is designating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예.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다. 이런 조치가 진작에 이루어졌었어야 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9년 만에 다시 이제 북한은 테러 지원국이 된 건데 북한 말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명단에서 빠졌다가 다시 오른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이 국무부가 테러 지원국을 지정하기 시작한 이래로 북한이 유일하게 한번 삭제됐다가 다시 오른 케이스인데요.
예.
이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지난 2008년에 조지 부시 행정부 때였죠. 그 핵 협상과 관련해서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테러 지원국 그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도 미국 내에서 반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북한이 핵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핵 폐기까지는 상당히 길이 멀고 또 그 과정은 사실 검증하는 절차도 굉장히 지난한데 핵 협상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삭제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상 2008년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이후에 미 의회에서는 거의 매년 재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나 법안이 상정돼 왔습니다.
예.
그러나 그 오바마 행정부 때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법적 요건이죠. 그런 이유에서 재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집권 첫해 이 재지정을 결정을 했는데요.
예.
물론 여기에는 미 의회가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예.
의견을 해서 특정한 기간 이내에 그 답을 하도록 행정부에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게다가 또 그 새로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이 암살되는 그렇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예.
백주에 암살되는 사건이 북한의 공작원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것이 테러라고 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이 북한에 억류됐었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석방돼서 미국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미국인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줬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그 김정남 암살 사건 그리고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 내 감정을 상당 부분 반영한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하면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두 가지 사건을 얘기했는데 미국 국무부는 이 두 가지 일들이 테러 지원국 지정하는 그 요건을 갖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의회가 이것을 그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 판단을 하는 것은 그 국무부인데요. 국무부의 그 수장인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 김정남 그 암살 사건 그 지난 2월에 발생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이 그 암살 사건 암살이 됐는데요. 바로 이것을 그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그 반복적으로 테러를 한 이것이 그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것이 저 그 대북 제재의 그 흐름과 무관치 않습니다. 아, 지금 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시아 순방 이후 아, 미국이 계속 그 북한을 그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기존의 그 정책 흐름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북한까지 추가돼서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가 수단, 시리아, 이란, 북한 이렇게 이제 네 나라 정도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테러 지원국 지정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다 이런 분석도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그 정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북한이 김정남 암살 사건에 개입하고 또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도 관련이 있지만 이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에 말하자면 반발과 반대를 무릅쓰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한 말하자면 판단도 크게 작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북한의 주장대로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과거에 주장한 것을 보면 핵개발을 했다고 해서 또는 테러 행위에 가담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그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 테러 지원국,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이 그 일각의 지적대로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부분을 그 언급할 수 있고요.
예.
상징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북한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 상징적인 면이 많이 있는 게 북한은 지난 2008년에 테러 지원국에서 지정된 이후에도 특별한 그것으로부터 무슨 이익이나 이런 건 얻은 것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그 시점에도 그렇고 지금은 더더욱 그렇지만 말하자면 가능한 모든 말하자면 제재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과 북한 간에는 사실 어떠한 경제적이든 외교적이든 이런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더 추가되는 것은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말하자면 제재를 통한 압박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측에 계속해서 말하자면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맥락에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상징적이다.
예.
그리고 말하자면 크게 무슨 그 제재가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미미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은 사실 정치적이고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반영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테러 지원국 지정을 시작으로 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도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그 백악관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아시아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그 굉장히 큰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테러 지원국 그 지정을 그 예고를 했고요. 또 북한에 대한 그 제재 이것도 굉장히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을 계속 압박을 하겠다 이건 이런 기존의 그 정책 흐름과도 계속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면 북한이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못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언론 보도가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것과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이죠. 아마도 그 테러 지원국 지정이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 테러 지원국 지정은 미국 국무부의 말하자면 개별 국가의 입장인 것이 되고요. 이것 때문에 그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IOC의 입장인 거죠.
예. 자, 북한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이 그 북한을 그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 북한이 그 반발을 했는데요. 22일 날 그 외무성 대변인이 그 조선중앙통신과 기자와의 그 문답을 통해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그 엄중한 도발이며 난폭한 침해 이렇게 규정하면서 우리 그러니까 북한 얘기죠. 우리를 건드린 자들의 행위가 초래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위협을 했습니다.
예.
아 그러면서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 내용보다도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아 이 같은 반발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아, 외무성 대변인이 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이런 그 반응을 보였는데요.
예.
이것은 그 성명, 그 담화 이것보다 한결 낮은 제일 낮은 겁니다. 제일 낮은 수준의 담화를 그 문답을 통해서 그 이런 반응을 냈기 때문에요. 역시 북한이 아, 불필요하게 그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네.
북한이 왜 이렇게 그 낮은 수준의 담화를 냈는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국과 러시아는 공이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미국 정부에 이것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그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나라 정부의 말하자면 입장을 좀 살펴보면 중국은 좀 더 그 완고하고 또 좀 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낮은 수준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유관 당사국들이 한반도 긴장 상태를 낮추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 외교부 같은 경우는 이 한반도 긴장 상태의 책임이 이곳으로 인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으로 인한 미국 쪽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을 또 좀 더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테러 지원국 지정 이후에 미국 재무부가 또 바로 북한 선박을 무더기로 제재하는 조치를 취했죠.
그렇습니다. 그 미 재무부의 그 제재를 담당하는 그 부서죠. 그 해외 자산 통제실 영어로는 OFAC라고 그러는데요.
예.
21일 날 그 제재 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아 개인 한 명과 기업 13곳 그리고 북한 선박 그 20척을 제재했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의 것은 그 북한과 그 오랜 그 상업 관계를 맺었던 제3국 그러니까 중국 얘기입니다.
예.
아 제3국의 그 사람들과 북한의 운송망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그 덧붙여 설명을 했고요.
예.
특히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과 거래한 그 중국인을 비롯해 아 북중국 국경 도시죠 그 단동에 있는 그 중국 기업들이 여러 그 포함된 것이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단동 상업무역회사, 단동 홍다 무역회사 이런 때는 아, 지난해 그 한 그 내내 한 6억 달러 또 1억 달러 이런 물품을 서로 그 주고받은 이런 데 있고요.
예.
또 하나 또 북한의 그 운송회사들이 그 한 20척 정도 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작용호, 강성 1호, 부흥 1호 이런 그 북한의 그 기존의 그 석탄 수출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들이 대거 그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이 북한을 뭐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고립하는 압박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 내부 사정은 지금 어떻게 알려지고 있나요?
우리가 북한 내부 사정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말하자면 그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강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해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라고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라든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요즘 설명들을 보면 이 제재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예.
북한 내에서 앞서서 최현기 기자가 얘기했던 석유 가격이 3배로 치솟았다든지 이런 것들로 보면 또 북한에서도 내부적으로 제재 피해를 말하자면 조사하는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말하자면 서방국들을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제재에 따른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그 압박을 느끼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또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북 말하자면 프레셔 캠페인, 압박 캠페인이죠. 미국이
네.
주도하는 경제적 외교적인 압박이 분명하게 이전과는 달리 그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외교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고립, 말하자면 가령 외교적으로 그 말하자면 관계를 격화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아프리카 등지에 전통적으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라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네.
경제적으로도 사실 잘 아는 대로 실제로 어느 정도 그 말하자면 엄밀하게 엄정하게 집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북한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중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재를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엄정하고 그리고 또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수출 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리는 거는 외교적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압박은 분명히 제대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른 북한 내부에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일지는 사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뭐 항상 이런 그 대북 압박의 목적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최종 목적은 비핵화를 위한 회담일 텐데 글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응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건 여전한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도 그 두 가지 그 견해가 다 있습니다.
예.
하나는 그 대북 제재를 강하게 하더라도 북한의 그 일차적인 그 최종 목적은 핵 미사일 개발 완성이기 때문에 이것에 그 응하지 않고 설사 응하더라도 그냥 시간 벌기 이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그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은 제재 강도가 약해서 그런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의 그야말로 돈줄, 모든 외화원, 무역 이런 것이 다 차단이 되고 그야말로 역대 최강의 그 제재를 가할 경우에 북한도 핵과 그 경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올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인데요. 지금 북한이 어느 쪽에 그 선택을 할지는 아마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예.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로 아직까지 두 달 이상 지금 미사일 발사가 없었고요. 또 다른 하나 김정은 위원장도 9월 말부터 지금 군 관련 그 현지 지도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경제 쪽에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변화, 북한 내부의 어떤 그 갈등의 그 어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있는데요. 평양 당국이 그야말로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조치 등 대북 압박 캠페인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또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미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정부가 훈련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한국 언론이 먼저 보도를 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이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라면서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 정부는 그 평창 올림픽 이게 지금 상당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사태가 상당히 긴장 상태에 있고 한때는 전쟁 위기설까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게다가 또 남북관계는 사실 지금 최악의 상태에 있고 아무런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마당에 그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그 전 세계의 관심 국내적으로도 한국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한반도에 말하자면 위기 상황을 이유로 해서 말하자면 올림픽의 불참은 물론이고요. 또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기피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 이래로 지금 몇십 년 만에 올림픽을 또다시 유치해서 두 번째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것이 평화적으로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져야 되는 게 일단 대명제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그 기간 중에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예.
관련해서 우연하게도 이 동계올림픽 기간에 미국과 한국의 연례 군사훈련이 바로 이 기간에 겹칩니다.
예.
잘 아시는 키리졸브 그리고 독수리 훈련입니다. 매년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두 달 정도 실시돼 왔는데요. 이 기간 중에 올림픽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부분이 한국 정부가 이번에 언론에 밝혀진 대로 중단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배경입니다.
예.
한국 정부는 이 기간 중에 훈련을 피함으로써 북한의 도발도 방지하고 또 북한의 올림픽 참가도 유도한다는 그런 방침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설사 이제 한국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 훈련에 대한 변화 여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그 연합 그 사령부 그 체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훈련 자체가 그 연합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 혼자 이런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예.
미국도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상당히 중요한데요. 미국은 현재 그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그 북한이 그 핵을 포기하도록 그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북한의 평화적인 신호 이런 것이 없이 연례 군사훈련을 중단할 경우에 워싱턴에서는 그 북한에 이것이 그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그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 이것이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만일 그 9월 15일부터 계속된 도발 중단 상황을 계속 때까지 내년 한 봄까지 계속 이어간다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연합군사훈련을 좀 늦추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요.
예.
반면에 뭐 다음 달 또는 1, 2월에 뭐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뭐 핵도발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역시 그 연합군사훈련 중단 연기 이런 것은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도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아직 그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보면 한국에서 열리는 그 스포츠 행사에 참가 여부를 막바지에 결정해 왔었습니다.
예.
서울에서 서울이나 광주나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늘 그런 전례가 있었고요.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그 북한이 막판까지 말하자면 정세를 관망하다가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2014년에 소치에서 열린 러시아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이 불참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 종목에서도 출전권을 얻지 못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여자 피겨스케이팅 부분에서 북한 선수 두 명이 출전을 자격을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쨌든 북한의 참가를 유도해서 자신들이 목적으로 하는 평화올림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앞서
예.
말씀드린 대로. 예.
네, 알겠습니다. 뭐 한국 정부는 사실 그 3수 끝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했다는 소식, 또 미국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 소식, 또 그리고 미 재무부가 북한 선박 20여 척과 중국 기업을 대거 제재했다는 내용, 또 한국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